마태복음 61번 메시지 왕국에 대한 예언 첫 번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은 애매하고 불명확합니다. 이 장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류의 애매한 지식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 장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면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위대한 많은 교사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이들 위대한 교사들에는 다비, 뉴턴, 펜버그, 보벨, 펜톤 등이 포함됩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약 150여 년 전에야 비로소 이 장들이 주님의 백성에게 열려졌었습니다. 1829년 이후 형제회가 일으켜졌을 때 이 장들이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 대환란, 다니엘서의 70일에 관한 예언, 휴거 등에 관한 각종 저술들을 모아본다면 당신은 지난 150여 년 동안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한 지식이 진보해 왔음을 볼 것입니다. 네 형제님은 젊었을 때 펜버그, 보벨, 펜톤의 저서들을 읽고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더 한층 전진된 것을 보았었고 1930년 이전에 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지도했었는데 우리의 계시록 연구는 그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니 형제님은 마태복음 연구의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그는 24장과 25장에 대한 몇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 그는 휴거와 환란에 대한 문제들도 연구하셨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인도하고 난 후 니 형제님은 더 전진된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20여 년 동안 나 자신도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24장과 25장에 관한 이 메시지들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내 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과거 150여 년 전에 걸쳐서 진보해온 지식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수고의 정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 휴거, 환난 등에 관해 더 전진할수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마치 조각 그림 끼워 맞추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도처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발견해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들어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50여 년 이상 동안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들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해 동안 연구한 것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대의 끝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곧 파괴될 것임. 감람산 위에서 주어진 왕국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을 버리심에 관한 주님의 선포의 연속입니다. 이 선포는 23장 끝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24장은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라고 말합니다. 24장이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24장이 23장 후반부에 직접적인 연속임을 시사합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모으기 원하셨다는 것과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졌다는 것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까지 그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직후의 24장은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가시려 했음을 가리킵니다. 떠나라는 말은 매우 강한 말인데 이는 주께서 단순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성전을 떠나가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그들의 황폐케 된 집으로 버려두신다는 23장 38절에서의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의 전 구역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려고 할 때 그분과 제자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성전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로 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께서 성전을 버리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주님은 강도의 소굴을 버리셨고 성전을 황폐한 집이 되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을 귀히 여겼고 건물들을 손끝으로 가림으로써 아마 건물 하나하나를 지목함으로써 그분을 성전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2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70년 타이터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것들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그 건물들을 보려고 다시 눈을 돌리려 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보고 싶지 않지만 너희는 보았다. 너희에게는 그 건물들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온전하게 보인다.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올 것이다. 지금 너희는 건물 하나하나를 내게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평평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의 상황을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눈을 건물들에다 두었고 그것들을 주님께 지목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서서 그것들을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아마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전으로부터 감람산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도 제자들도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람산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3절은 주께서 감람산에 오셔서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것들에 관해 여쭤보려고 그분께 조용히 살짝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주님과 모인 것은 이 시대에 관한 주님의 예언에 대한 이상을 받으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조용히 왔습니다. 성전 건물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무시무시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를 비밀에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는 그들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그것을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그곳에 앉으셨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이런 일들에 관해 그분께 물어볼 담력이 생겼습니다. 2절에서의 모든 것은 성전 건물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 일은 전장 32절부터 다뤄진 것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양을 채움,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핍박함, 성전의 멸망을 포함한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3절에서 제자들은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 예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당신의 임하심과 금세의 종결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다음 세 가지 요점으로 구성됩니다. 1. 성전의 파괴뿐 아니라 23장 32절부터 39절에 언급된 것들을 포함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2.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표적. 3. 시대의 종결의 표적. 4절부터 25장 46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요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임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로서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일 것입니다. 이 임재는 그분이 공중에 오심으로 시작하여 그분이 땅에 오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동안에는 대다수 믿는 이들의 공중으로의 휴거 그리고 심판 때 어린 양의 혼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쭤본 질문은 주님의 임재의 표적과 이 시대의 끝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24장에 있는 주님의 대답은 주로 그분의 임재에 대한 표적과 이 시대의 끝에 대한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신의 임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임하심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때와 그분의 임하심의 표적과 이 시대의 종결의 표적에 관한 주님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의 종결이란 현 시대의 맨 끝을 가리킵니다. 24장과 25장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답변이 제자들의 세 가지 질문을 향한 것이라는 데에 분명해야 합니다. 미혹해 하는 많은 자들이 옴. 4절과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교회에 관한 것이며 셋째 부분은 이방인들, 곧 열국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것인 첫째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반면에 교회에 관한 것인 둘째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는 13장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 비유로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4장 20절에 있는 겨울은 문자 그대로의 겨울이지만 24장 32절에서의 여름은 회복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 관한 것인 셋째 부분은 다시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예언의 어떤 면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일부는 이 시대의 끝, 곧 종결이 될 대환난 때까지 성취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미혹해하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된 길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 6절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쟁이란 제1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두 번째 말인 붉은 말로 상징됩니다. 많은 전쟁들이 좋은 땅이 있는 곳인 지중해 지역에 있어 왔습니다. 6절에 있는 끝이란 이 시대의 종결인데 그것은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일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이 시대의 끝에 대한 지표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절은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민족들, 곧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왕국은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나라가 나라를 혹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내전을 가리키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국제전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승천시로부터 내전과 국제전이 모두 있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기근들도 있어 왔는데 그 대부분은 전쟁의 산물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전쟁은 항상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 있는 세 번째 인의 검은 말로 상징되는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식량 부족 때문에 패전했습니다. 이같이 그 순서는 전쟁, 기근, 죽음입니다. 또 주님은 각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 역대로 지진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 시대 끝에는 더 한층 격화될 것입니다.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지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상고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여자인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의 땅의 부분인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남은 자들을 해산하려고 진통하는 여자처럼 상고를 맛볼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24장과 25장에 있는 주님의 대답은 세 부분, 즉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에 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것들에 완전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 이 세 백성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즉 유대인들로 시작하여 교회와 이방인들로 이어서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예언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로 구성된 그 청중들은 이중 신분을 가졌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 관해서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구절들을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유대인에 관한 부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평이한 말씀이므로 해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겨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문자 그대로의 겨울을 뜻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을 언급하실 때 그분은 실제의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부분인 둘째 부분은 상당히 많은 해석이 요구되는데 이는 이 부분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비밀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의 비밀을 보존하기 위해 평이한 말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해석이 요구되는 비유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말하는 여름이란 실제의 여름이 아니라 회복된 유대인 왕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방인들에 관한 부분인 셋째 부분은 평이한 말로 말씀하셨으므로 해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부분은 고통으로 가득한데 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이를 낳는 여자로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은 거의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길고 긴 해산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오랜 시간의 해산은 여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곧 아이를 낳는 여자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에서 언급된 모든 것은 상고의 시작일 뿐 실질적인 고난은 아닙니다. 고통의 때는 21절에서 말한 대환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고난들은 대환란이 아니라 상고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주님은 주권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연이은 고난들을 계속 통과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아랍 국가들이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 중에 있어 왔지만 아직도 아이는 출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구원받게 되고 회복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의도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이 금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본 죄와 부도덕과 미신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상태로 좋은 땅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을 받으며 열국에게 미움을 받게 됨. 9절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던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인 유대인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뿐 아니라 타민족들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잡아넘기고 서로 미워함. 10절은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겠고 서로 잡아넘기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을 언급합니다.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겠고 서로 잡아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대 신자들의 타락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에 빠지게 함.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에 빠지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생기기 시작했고 이 시대의 종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교회의 지체들에게 직접 적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구절을 빌어다가 교회에 대해 사용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적용은 사랑이 식어버린 유대인 신자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음. 비록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대 신자들은 고난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그들의 인내를 발휘해야 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왕국의 나타남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령 핍박과 미움으로 인해 일부 유대 신자들이 패배당했다 합시다. 그 패배당한 이들은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핍박에서 구원받고 왕국에 나타나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 14절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 안으로도 이끕니다. 은혜의 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에 있는 반면에 왕국 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에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모든 열국, 즉 이방인들을 향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이 시대의 끝, 곧 대환란 전에 온 땅에 퍼져야 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이 시대의 끝, 곧 3년 반의 대환란 때까지의 유대인들에 관한 실제 역사를 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구절들에 있는 모든 것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항은 왕국 복음의 전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가져갈 부담을 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미 모든 대륙에 전파되었지만 왕국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낮은 복음이지만 왕국 복음은 보다 높은 복음입니다. 보다 높은 이 복음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각 대륙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결에 대한 가장 현저한 표적인 이것은 대환란 전에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종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적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